어떤 섬, 작은 항구에 등대를 책임지는 등대의 직위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전기 방식이 아닌 달에 한번 공급받은 등유를 가지고 등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등대지기가요, 사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아기 엄마가 찾아와서 집에 난방용 기름이 떨어졌다고, 너무 춥다고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딱한 사정을 듣고 기름을 기꺼이 덜어줬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어르신이 찾아와서 손주가 밤에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기름이 필요하다 합니다. 착한 등대지기는 고민할 것도 없이 기름을 덜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척척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이 되시죠? 정작 등대에 사용할 기름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불을 밝혀야 할 등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섬에 접안하려도 한 배 한 척이 등대를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결국에는 큰 바위에 부딪혀서 파선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등대지기는 조사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 기름은 등대를 밝히라고 준 것이지 착한 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야 라고 질책받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르던 추억의 동요 등대지기 노랫말이 기억나실까요?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그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라고 했는데 이 등대지기는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착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등대지기 본연의 일을 다하지 못한 것은 거룩하지도 않은 일이고 아름답지도 않은 일인 거죠. 등대지기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뭐였습니까? 당신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사명이 주어진 것을 모르는가? 그것은 저 등대를 매일 밤마다 밝히는 것이지 그 외 모든 일은 등대지기에게 2차적인 일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일을 저버린 채로 그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어. 등대지기에게 맡겨진 책무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등대지기에게 사명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등대지기에게 지켜야 할 등대가 있고 날마다 밝혀야 할 불이 있듯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삶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을 다하는 제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의 일부만 조금 전에 읽었지만 1절부터 17절까지 범주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여러 마을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소식을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듣고 당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허기진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제각각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드러내도록 잘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 12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많은 능력을 그들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깨 넘어 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들은 대로 본 대로 살아보는 체험의 장, 배운 대로 살아보는 그런 현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문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시험 봐서 합격하지 않습니까? 또 자격증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또 의사나 간호사분들은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하고 장교들은 전방 부대에서 지휘 실습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려면 최소한의 현장 경험을 거쳐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불과 몇 년 후에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고 또 당장 의지할 예수님이 내 앞에 안 계셔도 배운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전하게 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실습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요 사도라는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고 삶의 전장 한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이고 언젠가 그리고 그 어디서든 어디로든 보내서 배운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현장 실습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하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주어진 일이 뭔지 모르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까 그 등대지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디서든 또 언제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정으로 일터로 또 여러분 만나는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보냄받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겨우 예배드리면서 위안을 얻는 것 그 이상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자리가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냄받은 세상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사명과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무작정 보내지 않으셨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큰 능력과 대단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을이든 들어가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 여러분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주셨다는 권위라는 단어는요, 사실 열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울리지는 않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다스리는 위치에서 나오는 힘을 말합니다. 권위를 뜻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근원으로부터 밖으로 뻗는 그러한 지배력이어서 하나님에게나 왕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말인데 그 권세를,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히 봐왔던 예수님만 하셨던 그 능력의 일을, 그 권위 있는 모든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가 어디 제자들 쳐죽이나 하나요? 사실 제자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도 몰라주는 아유 저 한심한 사람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또 예수님에게 등 돌린 그 모습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무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 보게 되면은 한없는 그 부족함이 이해도 되고 어디 내놓기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제자들은 보냄받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을 어느새 자기들도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들이 자체 평가회를 한다고 상상해봤다면 서로 자랑하기 바빴을 겁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서로 간증하면서 막 즐거워했을 거예요.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귀신을 내쫓더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내가 병을 고치더라. 우리 예수님이 외치시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도 모르게 담대히 전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이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졌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그 사명, 제자라는 정체성, 이거를 조금 더 갖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이 어떠한 것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봉왕 헤롯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7절 앞부분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제자들이 동네마다 나타냈던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귀신들이 덜덜 떨며 떠나가더라. 아픈 사람들이 깨끗이 낫더라. 이 높은 권력자가 무명의 제자들 때문에, 12명밖에 되지 않는 한낱 서민들이 일으킨 일들 때문에 크게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더라. 제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더라. 점점 전해지는 것은 예수 능력, 예수 권세이고 점점 커져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더라.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자기 역할을 다하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추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어지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다른 마을로 이동해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은 너희가 해라. 내가 있지만 너희가 해라. 너희가 가진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은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앞서서 그 대단했던 능력과 권세를 직접 경험했지만 다 여물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줘라. 나를 대신해서 허기진 저 사람들을 먹이고 목마른 저들을 마시우게 하고 그들을 채우라.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전해줘라.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먹이고 채워주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그 누구보다 사실은 허기진 영혼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놀라웠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힘을 잃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혹시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는요, 사명으로 살고 소명으로 지켜가야 할 부름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명, 놓치지 말아야 할 정체성,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해라. 여러분의 가정이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면서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을 통해 모든 만남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한다. 예수님이 축복하셨으니 나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무기력을 떨치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로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능력의 주님이시니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보내받은 세상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완성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완성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요,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도 여행에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지팡이, 배낭, 돈과 양식, 최소한의 두 벌 옷, 이 정도는 필요할 텐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주님의 권세로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도적인 결핍입니다. 계획적인 빈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원을 제한하시고 하늘 자원의 공급을 제자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돼가 아니라 나에게 다 있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하는 자녀들이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신병교육대에 가게 되면요, 모든 게 막 제한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저거는 또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들어요. 요즘에는 좀 뭐 시대가 달라졌을 거니까 뭘 못 가져가게 하나 제가 요즘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다 보니까 군인 아들 부모님 온라인 카페가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피부가 탈 것 같은데 선크림 반입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직도 소총을 꼭 챙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어떤가요? 아무거나 가져갔다가는 함께 왔던 그 부모님 손에 그걸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포로 자기 옷가재와 함께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군인으로서 너에게 필요한 거는 여기 다 있어. 양말도 있고 속옷도 있고 하루 세끼 밥도 주고 가끔 라면도 줄 거야. 이게 군대의 모습이에요. 군대에서 주는 것만 먹고 주는 것만 입으면 됩니다. 다 줍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자원에 우리의 마음이 메이고 온통 거기에 시선 두어 살아가기보다는 결핍을, 그 빈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너무나 충분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에 시선을 둡니다. 하늘 자원에 온통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모든 피로를 충분히 맛볼 수 있고 또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자리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와 축복 기도를 거치고 나서 피로를 채워주시는, 결핍을 채워주시는 공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보냄받은 마을에서 한때의 대단한 믿음과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한 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한다 해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나의 환경에서 내 힘으로 될 게 없을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한없는 결핍이 느껴지게 되고 한계가 느껴지고 제약이 느껴지는 그것이 너무 많아서 힘이 빠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될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완성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받은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하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다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났던 두 분 성도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분은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신앙이 없는 사위분께 조심스럽게 권유를 합니다. 블레싱에 초청하면서 어쩌면 장모의 마지막 부탁이 될 수 있는 이 초청을 혹시 들어줄 수 있겠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님은 수십 번씩 몇 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겹고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분의 마음의 간절함은 따님 가정의 행복이었고 또 사위분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분에게 하나님 주신 남은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최선을 다해 축복하고 세워가지만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없이 힘겨운 한계 속에서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사위분이 흔쾌히 교회에 가보겠다고 약속을 했고 작년 블레싱에 너무나 감사하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성도님은 교회에서 오래도록 목자로 마을장으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는 남편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어도 기약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전과 너무 크게 나의 상황에 달라진 그 상황으로 마음이 너무나 지쳐갑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에게 병원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환자 보호자들을 그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나도 힘들지만 서로의 힘든 마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블레싱에 초청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그날 하루 허락된 그 기쁨을 그들과 함께 누리면서 커피 한잔하면서 초청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병원에 제가 있다 보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너무 특별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쩌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따뜻함, 이 평안함일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전과 달라진 삶의 환경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찾아오셔서 그 눈물의 수고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소진하여 등대를 밝히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 주님을 대신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제자의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